라디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소규모 첨단 중거리 로켓 체계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핵심 목표물을 더욱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더욱 진전된 로켓 체계와 군수품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앞으로 협상에서 가능한 한 강력한 입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로켓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국경에서 가까이 있다면 러시아 안으로 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AP통신에 오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통해 미국이 간주하는 중거리 로켓이 어떤 것인지를 대외에 발신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약 70km는 날아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신은 미국 고위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미국 측의 러시아 영토를 향해 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다며 향후 지원하게 될 첨단 로켓 체계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 자산을 겨냥해 보다 정확도 높은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7일 미국이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로켓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금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언론 매체인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크라이나 군의 대포는 오로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관심이 없고 그들과 달리 상대의 영토에서 싸우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내 또는 백악관 내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영토를 탄환하려는 미국이 제공할 보다 긴 사정거리를 갖춘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영토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 도시들을 차단해서 풀기 위해서는 유효 사거리 100km가 넘는 다연장 로켓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의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웨르스트레드는 오늘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급 중단은 천연가스 대금을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결제해야 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방침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웨르스테드는 밝혔습니다. 이 회사 메즈니퍼 최고 경영자는 이날 성명에서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미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재생 가능 에너지 구축을 촉진시켜 유럽 연합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덴마크 에너지 당국은 지난달 30일 올해 들어 첫 18주 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전체 EU 가스 소비의 약 2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덴마크에서는 약 38만 가구가 가스 보일러를 통한 난방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중단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에너지 당국은 우리는 여전히 가스가 남아있고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제공할 수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래 약 15,000건의 전쟁 범죄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고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밝혔습니다.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또 하루 평균 약 200에서 300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딕토바 총장은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까지 용의자 약 600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80건의 기소가 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는 러시아의 최고위 군부 관계자, 정치인, 선전 요원들이 포함됐다고 베네딕토바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15,000건의 전쟁 범죄 의심건 가운데 약 수천 건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 의심 내역에는 성인과 어린이 등 주민들을 러시아 내 다양한 지역으로 강제 이동시킨 정황, 고문, 민간인 살해, 민간 기발 시설 파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선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ICBM 시험을 주목하고 주민들의 극심한 식량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최고는 16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것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반드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5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먼저 기존에 집행할 권한이 있는 제재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가장 최근 결의안을 시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분명 추가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6일 북한의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겁니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는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의 찬성표 외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상임 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주 안보리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이 발의한 결의안을 놓고 중요한 투표가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두 나라가 안보리에 대한 책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포기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9주 동안 이 결의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였고 의장 성명에 대한 논의도 했었다며 하지만 중국은 의장 성명을 협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내에서 일부 나라들이 보이는 침묵이 안보리의 의지를 시험하도록 북한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을 보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다른 이사국들은 지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지지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자신들의 위험한 선택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유엔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는 오는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가 새 대북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운영하면서 올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까지 재개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적했습니다. CIA는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를 우려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 보고서 북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2022년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범위의 미사일들이 포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12년 첫 이동식 ICBM을 공개한 이후 2017년 첫 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는 ICBM 발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또 북한 조선인민군의 전력과 관련해 북한이 2021년 현재 육군 95만 명, 공군 12만 명, 해군 6만 명, 전략미사일 부대 1만 명 등 도합 약 114만 명의 현역 병력과 예비군 성격의 내부 보안군 약 20만 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과거 각각 10년과 6년이던 17세 이상 북한 남녀의 의무 복무 기간이 2021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7에서 8년, 여성은 5년으로 감축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IA는 또 조선인민군이 구소련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구형 무기 시스템과 일부 자체 생산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구형 외국 무기 체계를 들여와 이를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현재 소형 무기와 각종 군수품, 경장갑차, 탱크, 해군 함정,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군용 장비와 탄도미사일 등 첨단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비로 연간 북한 국내 총생산의 20에서 25%를 지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또 이번 현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인구의 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소비와 열악한 식품 섭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은 식량 불안정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 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 톤으로 추정된다며 수입이나 식량 원조를 통해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 북한 가정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고 비개방적인 경제체제 중 하나라면서 만성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에 걸친 부실관리와 부족한 투자 등으로 인해 산업자본은 거의 회생불능의 상태이며 부패와 대규모 군비지출, 탄도미사일과 핵프로그램 개발 등은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을 심각하게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부문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통제가 북한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로 남아있는 한 북한 경제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또한 강제 노동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할당한 업무에서 선택권이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수많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탈북을 시도하거나 외부인의 불만을 제기할 경우 북한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북한은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과 불법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미국과 인태 지역 국가들 간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31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역내 국가들이 강하게 원하는 미국의 경제적 지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as a tremendously successful launch and just reinforced what I have been hearing and what I heard last week in Korea and Japan, which is that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수행했던 레이몬도 장관은 이번 순방을 결산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이 굉장한 성공이었다며 지금까지 들어왔고 지난주 한국과 일본에서 들은 바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역내 미국의 지도력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태 국가들은 미국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가지고 인태 지역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원한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러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IPEF가 미국과 역내 국가들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철수하고 IPEF 가입국들의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companies are looking, for example, to, you know, leave China, for example, they're going to look more favorably on countries.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려고 할 때 IPEF 가입국을 더 호의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IPEF를 가입함으로써 더욱 투명한 기업 환경, 더 높은 노동과 환경 기준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PEF에 서명한 국가가 미국 기업의 눈에 가장 먼저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애플이 중국 내 시설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시설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PEF는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구상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인프라, 조세와 반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IPEF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 10개 나라 중 7개 나라가 참여했고 이후 남태평양 도서국인 피지도 합류했습니다. 한편 레이몬도 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다며 미국도 중국 기업들과 물품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우방국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was just in Japan with the president, this came up both times. You know, how do we work together? I mentioned this to Prime Minister Kishida, but also
레이몬드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가 대두됐으며 나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물론 한국 측 당국자들에게도 함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조율하자고 밝혔다며 함께 중국의 기술을 거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방문 당시 삼성 반도체 공장을 견학하고 받은 인상을 나눴습니다.
The president and I had a chance to tour the Samsung semiconductor facility, which is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facility.
레이몬드 장관은 대통령과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인 삼성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다며 대단하고 멋진 시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한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는 이미 자체 반도체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빨리 움직인다면 만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업계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고 현재 하원이 별도로 발의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과 함께 병합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 그 중에서도 한일 간 정보 공유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라는 인식이 우세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 여부도 의회의 관심사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최우선 역내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미국과 두 아시아 동맹과의 전략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주한미국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두 나라의 관계 강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We have historical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 recognize.
특히 의원들은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 군사위 소속의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VOA에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특히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위 공안당 간사인 스티브 샤보드 의원은 최근 미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에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한이 삼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그동안 채택한 여러 결의와 법조항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 3년 사이 미의회에서 미한일 삼국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가 채택된 횟수만 최소 3차례입니다. 미 상원은 지난 2019년 4월 미한일 3국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이어 하원도 같은 해 9월 상원과의 동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상하원 결의는 미한일 3국이 건설적이고 앞을 바라보는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하원 결의는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미한일 3국 간 외교 안보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9년 말 한국 정부가 효력 종료를 결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소미아의 정상화 여부도 미회가 주목하는 동맹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소미아는 2019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2년 반 넘게 조건부 유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 상원 결의에는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두 나라 간 정보 공유는 신뢰 증진과 공동의 방어 그리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협력 증대에 필수적이라고 명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일본이 신뢰와 상호 이익에 대한 협력을 복원할 것을 독려하며 미한일 간 강화된 동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특히 2019년 당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이런 식의 지소미아 효력이 중단되는 건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하루 10만 명 안팎의 신규 발열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평양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봉쇄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민생 때문에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취했던 전면적인 주민 이동 통제 등 강력한 봉쇄 정책을 평양 지역에서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날부터 평양의 경우에는 종합시장, 옥류관을 포함한 식당, 공공기관이 모두 문을 열었다고 그러고요. 그동안 이동통제 결정 이후에 평양하고 국제전화가 안 됐어요. 교환원들이 출근을 안 해서. 그러나 29일 이후로는 평양과 단둥 간에 국제통화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경우는 일상적인 코로나 통제를 제외하고는 긴급하게 내려졌던 이동통제는 대부분 해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 박사는 평양 이외 지역에선 상당 수준의 이동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식량 구입 등과 관련해 일부 통제를 풀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집한 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방역 완화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안정되는 추세에 맞춰 방역 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최근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가 연일 감소되면서 나라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국가 방역 정책의 정당성, 효율성, 과학성이 안아온 응당한 결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진 의심자인 발열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39만 2,920여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만 명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말부터 10만 명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하루 동안에도 9만 3,180여 명의 신규 발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적 사망자는 70명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대로라면 치명률은 0.002%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12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처음 공개한 뒤 사태 발생 초기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봉쇄형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본받자고 밝혔지만 아사자 발생과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해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코로나보다 굶어 죽게 생겼다. 코로나 환자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단 하루밖에 식량 구입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두 달간 이동 통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성공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이동 통제 완화다. 이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네요.
이와 함께 북한에선 대규모 인력 투입과 접촉이 불가피한 건설 부문 활동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노동신문은 31일 농촌 살림집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건설 현장에 투입된 각 지역 주민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황해북도와 강원도, 함경남도, 남포시 등에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건설 자재 적기 생산과 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발열 환자 규모와 비교해 사망자가 너무 적다며 북한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 3주를 넘기고 있다며 지금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의 봉쇄 완화가 위기에 처한 민생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지만 백신 접종 같은 의료적 대책 없이 봉쇄를 풀면 향후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완화를 하면 유행이 다시 커지면 또 봉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봉쇄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하던 거를 멈췄다가 다시 하는 게 반발 훨씬 심하거든요. 계속하는 것보다. 북한 체제더라도 만약에 살짝 풀었다가 유행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되면 왜 풀었냐라는 민심 동요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백신 접종 없이 완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초 봉쇄형 방역정책은 엄청난 비용은 물론 주민 생계를 유지시킬 사회 안전망과 의료 인프라 같은 고도의 체계가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엄 교수는 북한이 지난 3주가량 봉쇄 정책을 편 결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정 정도 주민 희생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억제 전략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아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비용이나 특히 이제 중환자 대응 체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북한에서는 어쩌면 3, 4주 이상을 최선을 다해서 억제를 했지만 이게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망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하고 유행이 그냥 제갈길을 가는 상태에서 마무리되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체제 속성상 북한 당국이 현재의 신종 코로나 유행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낳았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금 상황을 큰 위기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90년대의 대식량 위기에서도 수많은 북한 주민이 인명에 손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체제의 보위라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의 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더라도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김 전 차관은 북한 당국이 오히려 현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력을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부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발열자와 사망자 수 발표를 통해 이를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포장해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기구의 평양사무소 활동 재개가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평양사무소 운영이 지난 30일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31일 VOA에 평양의 유니세프 사무소가 5월 30일 월요일에 활동을 완전히 재개했다며 현지 북한인 직원이 자택격리 기간을 보내고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부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과의 그러한 소통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북한이 유니세프의 코로나 지원 제안을 수용했는지 현재 어떤 관련 협력을 진행 중인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사무소는 1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노력을 즉각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지원 물품들도 이미 준비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평양 사무소의 활동 전면 재개 소식은 북한의 봉쇄 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의 봉쇄가 29일 정오를 기해 부분 해제됐다며 주요 시설과 기관 운영이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코로나 발병 사실을 처음 보도하면서 북한 전역을 봉쇄하고 주요 단위들을 격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에서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30일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점차 억제되고 나라의 전반적 지역들에서 안정세가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27일에는 전반적 지역들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이적인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29일 소집한 정치국 협의회에서는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안정되는 추세에 맞춰 방역 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이는 방역 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세프 대변인은 우리는 확진자 숫자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런 평가를 내리기 위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이래 코로나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12일 1만 8천 명에서 13일 17만 4천여 명, 14일 29만 6천여 명, 15일 39만 3천여 명으로 급증했다가 최근에는 하루 10만 명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민과 인권단체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K-POP 그룹이 백악관 초청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K-POP 스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K-POP 그룹 BTS가 31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BTS는 미국의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퇴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 앞서 백악관 정례 브리핑의 모습을 나타낸 BTS 멤버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의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한층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백악관 초청 전에도 사회 문제와 관련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온 BTS는 지난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청년 미래 세대를 대표해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사회는 BTS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을 크게 반겼습니다. 2007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두현 씨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한마디가 반향을 불러오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TS 같은 K-POP 스타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지만 오랫동안 외면당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화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런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특히나 그 young generation 젊은 세대 층에서 더 큰 어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한마디만 해주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김 씨는 북한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BTS의 메시지만으로도 전 세계인에게 북한에는 김정은과 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탄압 속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 2,500만 명도 있다는 점을 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정치적, 외교적 사안에 밀려 등한시되어온 북한 인권 문제에 이제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K-POP 스타들이 그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제일 감옥 같은 나라가 북한인데 맘만 떠들어봤자 북한 인권이 전혀 개선도 안 되고 너무 무관심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네. 뭐 목숨은 버려도 자유는 못 버린다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노래만 있지 무슨 완전히 감옥 같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
탈북민 출신으로 처음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재현 징검다리 대표는 세계적 위상이 높은 K-POP 스타들이 국제적 현안에 대해 침묵한 데 의아했다며 BTS의 이번 움직임은 탈북민 사회에 큰 희망을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BTS가 지난번에 유엔에도 이제 몇 번 많이 갔고 이제 여러 분야들에 많이 갔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해준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영국으로 세계 각 나라에 가지만은 제일 안타깝게도 이제 한반도의 반쪽인 북한은 마음대로 가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BTS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며 또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K-POP 또 BTS를 들으면서 이제 그 한화하는 그 모습들을 앞으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표는 또한 이번 BTS와 바이든 대통령 간 면담은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평등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평등을 강조하지만 엘리트와 일반 주민 사이 차별은 일상적인데 BTS가 전 세계적인 인기 스타지만 개개인을 보면 한 집안의 평범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북한과 달리 출신 성분과 신분 등의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얻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깨닫길 바란다고 박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BTS와 면담한 것을 중요한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BTS와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기 그룹이 고국인 한국뿐 아니라 미국 같은 방문국에서 인권을 지지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별 종식과 기본권, 자유에 대한 지지는 남북한 모두가 바라는 통일 한국이 되려면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필요한 한반도에 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어 BTS와 같은 그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인권에 대한 국제 논의를 촉진하고 인종차별과 또 차별 퇴치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대중문화인들은 단 한 번도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실망했다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TS는 올해 오스카 시상식에 출연했고 한국의 영화 기생충은 최초 외국어 영화로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지만 BTS나 기생충 출연진 누구도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당혹스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이들은 정치적 언급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인권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보편적 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K-POP 스타들이 북한 인권을 포함한 국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는 신기훅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소장은 BTS와 바이든 대통령이 면담한 이날을 역사적인 날로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 K-POP, K-드라마, 뭐 K-컬처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해졌는데 그동안 이제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이제 커졌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뭐 그 아시안 뭐 헤이 크라임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어떤 그 글로벌 이슈 뭐 이런 거를 논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뭐 한미 양국 정부라든가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는 조금 그 외면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이제 이런 기회에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슈화를 하고 예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좀 이렇게 인식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 소장은 BTS를 포함한 K-POP 스타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를 만난 것은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북 정복 캠페인의 중요성 등 북한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게 매우 크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인들처럼 성실하기 때문에 자유와 기회가 주어지면 한류 열풍처럼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가 31일 백악관에서 세계 최강의 지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동은 대북 정복 캠페인의 중요성과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일깨워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북정보 유입 방안을 연구하는 미국의 민간단체 루멘 설립자인 백지은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은 31일 BOA에 이번 백악관 회동은 북한 정부가 개방을 결정할 경우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을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희망의 상징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meeting between BTS and Biden can provide a very strong symbol of hope for what
미국 안팎에 수많은 아시아계 음악 밴드가 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BTS를 선택한 건 세계적인 인지도 때문으로 한국이 경제, 문화, 미디어, 음악, 예술 면에서 강국이 됐다는 걸 북한 정부, 북한 주민들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들처럼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국가 경제를 개방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교류를 펼친다면 북한인들도 한국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BTS의 회동이 한국의 연성 파워, 즉 소프트 파워 능력과 위상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BTS를 만난 사실은 K-POP을 악성 암으로 규정해 북한에 유입되는 모든 정보를 단속하는 김정은에겐 달갑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President Biden meeting with BTS is just showcases the power of South Korea's soft power.
테리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BTS 회동을 계기로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일하고 실질적인 해법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진정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지도부의 위협에 맞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정보 유입이란 설명입니다. 테리 국장은 이런 대북 정보 유입 임무를 장기적으로 이끌 적임자를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이런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바이든 BTS 회동은 한국 문화와 소프트 파워의 세계적인 우월성을 보여준다며 김정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Kim Jong-un is probably looking at this and really seeing how much of his nuclear power and missile power.
김정은이 이번 회동을 보면서 자신의 핵미사일 무력이 전반적인 한국의 문화와 사회, 정치, 국가안보의 위력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BTS의 이번 만남은 김정은은 한국의 힘과 경쟁할 수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터프스대 플래처 외교법률대학원의 이성은 교수는 과거 K-POP 걸그룹인 레드벨벳을 평양으로 초청해 공연까지 즐겼던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겐 K-POP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BTS의 회동은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을 북한에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뭐 아트나 예술이나 뭐 노래나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등등 무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 또 정부의 자유 뭐 보편적인 인권 문제인데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심하게 이런 문화를 접한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뭐 북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BTS와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도 그 정보를 접촉하게 되고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도 아니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고 미국 사람들도 듣고 그러는데 왜 우리만 못 듣게 하냐, 왜 우리만 접하지 못하게 하냐.
이 교수는 미국의 많은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엔 유독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다면서 이번 회동에서 짧게라도 북한 인권 문제가 언급된다면 미국과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자극이 될 것이란 개인적인 희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TS는 3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7명의 멤버가 모두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백악관 방문 목적이 반아시안 증오 범죄와 차별 대응 방안이기 때문에 북한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기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BTS와의 만남을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첨단 장비 기기를 통한 효율적인 대북 정보 유입 방안 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미국의 많은 기술업체들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장비와 기기 반입 등에 대한 대북 제재 위반 우려 등으로 꺼리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등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대북 정보 유입 업체들에 대한 제재 면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do is to create easy waivers for tech companies.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북한의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고도 20km 성층권의 풍선을 띄워 오지까지 인터넷을 보급하는 구글 룬 프로젝트, 위성 기반 휴대폰과 문자 서비스, 마이크로 SD카드, 휴대용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군과 한국군의 대북 정보 유입 역량도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며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먼저 대북전단금지법 대체, 정보 우위에 기반한 전략적 대북 영향력 행사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 제품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항구에는 대형 유조선이 여전히 드나들고 있습니다. 남포항에서는 이달에만 최소 3척의 유조선이 포착되는데 정제유 최대 10만 배럴이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북한 남포의 유류 하역 구두에 약 85m 길이의 유조선 주정 선박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에 포착된 이 선박은 같은 장소를 촬영한 3일에서 5일자 위성사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6일 혹은 7일 중 이곳에 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의 위치는 바다 쪽으로 약 300m 길이로 뻗은 부두의 끝부분으로 반대편 육지 쪽에는 수십 개의 유류 탱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를 취급하는 부두는 화재 위험 때문에 이처럼 육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되는데 휘발유나 등유, 경유 등을 싣고 온 유조선이 이 부두에 정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0일까지 같은 곳에 머물던 이 유조선은 15일자 위성사진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11일과 13일 사이 이 일대에 짙게 낀 구름 때문에 위성사진 판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11일에서 15일 사이 해당 지점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약 이틀 뒤인 17일엔 이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600m 떨어진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새로운 유조선 추정 선박이 등장했습니다.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은 바다 한가운데 만들어진 파이프를 통해 유류를 육지로 옮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날 발견된 유조선은 약 70m로 이달 27일까지 머무는 모습이 확인됐지만 이후 현장을 떠난 듯 31일자 위성사진에선 위치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지와 연결된 유류 하역 부두에는 앞서 발견된 85m 유조선과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선박이 24일 다시 등장해 31일 현재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에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3척의 유조선이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50개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유류 관련 문건에서 남포 등에 입항하는 유조선 한 척당 선적할 수 있는 유류량을 최소 7천에서 최대 3만 3천 배럴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3척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5월 한 달간 북한에 반입된 유류가 최소 2만 1천에서 최대 9만 9천 배럴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매년 허용하고 있는 정유 반입량 50만 배럴의 약 4에서 20%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입된 정제유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B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중국 해관 종서 자료를 비교해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실질적인 연료가 아닌 윤활유와 아스팔트 등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하면서 1년 넘게 북한에 유류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중러 두 나라 어디에서도 연료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만 유조선의 지속적인 입출항 모습을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고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북한은 유류 수입을 밀수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 서해에선 선박끼리 맞대는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자주 포착되고 있으며 과거 타이완 인근 해상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졌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6월 1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갖고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며 전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됐던 헬렌 켈러가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80년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난 헬렌 켈러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살 때 갑자기 찾아온 열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1904년 24살에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하버드대학교가 남학교였을 당시 하버드대가 설립한 여자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과 사형 폐지 운동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책을 출판하기도 했으며 35개 나라를 여행하며 강연했습니다. 1964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시민상인 자유메달을 받았고 1965년 여성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8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둔 1968년 6월 1일 87살을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1926년 6월 1일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납니다. 본명은 노마 진 모터슨으로 어린 시절 양부모의 집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5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6살에 제임스 도허티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1946년 모델로 활동하다 첫 영화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금발머리로 염색하고 이름도 마릴린 몬로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1950년 영화 아스팔트 정글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후 백치미 금발 미녀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만든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또 지하철 통풍구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치마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 7년 만의 외출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구선수인 조 디마지오 그리고 각본가 아서 밀러와의 결혼 생활이 크게 알려졌지만 두 결혼 모두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8월 4일 36살의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합니다. 마릴린 먼로가 사망한 후 현재까지도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고 자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